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짓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로 엮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이 사건들을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그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잘 정리하여 글로 써서 각하께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각하께서 이미 배워 알고 계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는 아비야 모둠에 들어 있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아론 가문 출신이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의 명령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다. 아비야 모둠의 차례가 되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제사장들은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 향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제비로 뽑았는데 이날은 사가랴가 뽑혔다. 향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어 많은 사람이 밖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을 피우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가랴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아들은 너를 무척 기쁘게 해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그 아기는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결코 포도주나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는 부모들의 마음을 돌려 자식들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들의 지혜를 따라 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말하였다. 그 말씀이 정말인지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많은데다 제 아내도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잘 들어라. 이제 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말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가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궁금히 여기고 있었다. 드디어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가 계속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환상 같은 것을 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성전에서 섬기는 기간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다섯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좋은 일을 해주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운 여자라고 생각하더니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구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에 사는 한 처녀에게 보내셨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그 처녀는 다윗 가문 사람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가브리엘이 처녀에게 말하였다. 크게 은혜를 입은 그대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인사일까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 잘 들어라. 너는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아기는 아주 위대한 분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 가문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힘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기를 가진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 길 떠날 채비를 하여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무난 인사를 드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가 마구 뛰었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대는 모든 여자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렇게 좋은 일이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대의 인사를 듣는 순간 뱃속의 아기가 기뻐 뛰었습니다. 당신은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 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여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미칠 것입니다. 주께서는 팔을 뻗어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으니 마음속 깊이 교만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멀리 흩어버리셨습니다. 왕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은 높여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그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을 후손들과 맺으신 영원한 약속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난 지 여덟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왔다. 그들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도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의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사가랴는 글쓸 판을 달라고 하여 그 위에 이렇게 썼다. 아기 이름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러자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그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이 일은 유대 산골의 지방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주의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으니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종 다윗 가문에서 능력 있는 구세주를 일으키셨다. 주께서는 오래전에 거룩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구해 주시리라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베푸셨다. 그리고 당신이 맺은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놓여나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었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칠 것이니 곧 그들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비가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우리 위에 비치게 하리니 그 빛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비치고 또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아이는 자라갔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설 때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창세기 제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도록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나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이던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만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로석이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다 낮의 자녀라 어둠 밤 지나가고 새 날이 오면 잔치 참여하리라. 오 찬송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에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나간 후에 상 주시니 최후 승리하리라. 오 찬송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즈음 먼 동방에서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문득 큰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 별을 좀 보시오.
보통 별이 아니오. 저것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나신 것을 알리는 별이오. 어서 가서 위대한 왕께 인사를 올립시다.
길을 떠난 동방 박사들은 며칠 만에야 예루살렘에 닿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나셨다기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왕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뭐요? 무슨 왕이 탄생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궁전에 가보시오. 혹시 왕자가 태어났는지도 모르니까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뭐야? 새 왕이 탄생했다고?
헤롯 왕은 깜짝 놀라 율법 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느냐?
예,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박사들이 궁전에서 나오자 이상한 별 하나가 또 나타났습니다.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려는가 보.
박사들은 그 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보시오, 별이 저 집 위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왕을 뵙게 되나 보군요.
박사들은 안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실 아기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동방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가자. 그 꾀는 악한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11절과 12절은 만약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14절까지 이어지고 14절 끝에 뭐뭐 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가정하여서 경계하며 들려주는 훈계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주 짧은 단위로 끊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말로 번역된 글을 읽을 때는 하나의 단락이 끝나는 부분까지 묶어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요즘 세상에서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 왕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1절에서 악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설명을 곁들여서 만든 말 같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야, 우리가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덮치자! 뭐 이렇게 제안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11절에서 죄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려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까닭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미로 살인을 할 정도의 그 정도로 악한 친구들이라면 그들의 제안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래도 악인에게서 받는 제안은 그 악인들의 입에서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올 여지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죄로 물든 친구들의 제안을 계속 보면 12절에서 수월같이 그들을 삼키며 라고 합니다. 그들이라고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이 친구들은 살인을 밥 먹듯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잠언의 문장은 히브리어 시와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어서 상반절과 하반절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상반절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하반절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네, 이렇게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 읽어보니까 확인이 됩니다. 수월은 히브리어로 무덤을 뜻합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의미를 확대해보면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하데스가 여기 해당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혜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잠언 1장 11절에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친구들처럼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성경 전반의 가르침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죽은 뒤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고 두 부류로 영혼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잠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원인보를 공격을 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악당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범죄가 심한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웃 청년들 가운데서 이처럼 흉악한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눈을 돌려보면 마귀가 늘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자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고자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영원한 벌이 주어질 죄의 길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그렇게 굳건해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잠언 1장 11절과 12절에서 본 그 가상의 제안처럼 노골적으로 마귀가 미혹의 길을 제안한다면 분별하고 거절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은 범죄를 밥 먹듯 저지르는 거친 친구들의 제안과 달리 매우 교묘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 마귀의 뜻에 따라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교묘할 수 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확인해 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네, 이것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교회 안에도 교회 주변에도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우리를 죄의 길로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친 말을 하는 친구들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장 11절과 12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히 훈계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죄를 같이 짓자고 유혹하는 친구들의 제안을 받는 그 순간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부드러운 말 속에 무시무시한 유혹과 위험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져 있는 사자의 이빨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맹수처럼 우리를 노리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율법 선생과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 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먼 땅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면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광야를 헤맨다.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떠난 옛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악한 영은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 아무도 들어있지 않으며 집이 깨끗이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악한 영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그 집으로 데려온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은 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된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데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계속 증거하던 바울 사도께서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가르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나 이때나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보기를 원하면서도 진리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게 됩니다. 또 기적이 구원과 진리의 기준이라면 이 시대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가장 완벽한 완성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시대보다도 핑계치 못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과거에는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확정되었다면 지금은 기록된 진리로 변명치 못하고 바꾸지 못할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과 함께 기록된 진리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기준을 각자가 가졌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더 큰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을 남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입니다. 어느 시대 사람들이나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런 형태의 유행이 요즘 인기 있는 마술이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진짜로는 기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눈을 속여서라도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들도 공공연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것은 복음인데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겠지만은 거짓을 도구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19장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성경에서 폐해진 일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감이 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경계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요청에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29절에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경계와 함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3일간의 장례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표적인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 이보다 더 분명하고 귀한 표적은 이 인류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이어서 주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40절에 말씀하시는데 사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적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알았던 기적이라면 예수도의 3일간 무덤 속에 계셨던 사실은 분명한 기적이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듣고 아는 사실이라는 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국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라는 경계처럼 불신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역시 자기 민족을 향하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1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요나와 솔로몬을 보내신 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앞에서 회개치 않은 동네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탄식하시기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비유는 심판 때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비유가 다 악하고 음란한 불신의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요나의 외침은 바로 복음이었던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은 완성되지 않은 복음에다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리시려 했던 형벌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한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안타깝기 그지 없으셨던 겁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절에 그러셨는데 이 말씀 역시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기록되고 있는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먼 행로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들으러 왔었다면 그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지혜를 증거하시러 오히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저들의 마지막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십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두려워해야 할 심판의 선언이십니다. 이제는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오늘의 시대에 복음을 외면한다면 심판 때 더 큰 형벌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3절에서 45절 중심으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의 특징은 복음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귀신에 대한 논리보다는 악한 세대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 뿐입니다. 또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가지 중 그것이 어둠의 영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든 간에 하나의 세력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 팔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저주스럽고 음침한 어둠의 세력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어서 자신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돌아와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므로 나중의 형편이 더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팽개치고 인간적인 계명으로 꾸미고 치장해서 하나님께 갈 영광을 사람끼리 나눠갖는 저들의 삶이 결국 가장 악한 상태가 되어서 구세주이신 예수를 대적하고 배척하게 된 것에 대한 주님의 비유적 책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 한 언제나 더러운 귀신이 넘나들 수 있다는 경계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에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표적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선포된 최고의 표적이신 예수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믿고 순종하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 각자의 삶 속에서 늘 새롭게 변화된 상태로 나타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